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집트 휴양지 시나이 반도에 발이 묶인 영국인 수백 명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반군 조직이 있는 시나이 반도 상공에 영국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가 항공사인 이지제트사는 이번 운항 중단은 10대 항공편 가운데 두 편만 해당된다며 나머지 항공편들은 오늘 중으로 샤르멜셰이크 공항을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난주 러시아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4일부터 시나이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일부 항공사들은 오늘부터 이집트발 항공기에 수하물 반입을 금지하고 휴대용 손가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데이빗 캐머런 영국 총리가 어제 러시아 사고 여객기가 폭탄 테러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힌 뒤 이뤄졌습니다. 베트남이 자국 해군기지에 일본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나카타키 겐 일본 방위상은 오늘 풍광타잉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베트남 중부 깜나인만 해군기지에 들러 물자 조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깜나인만 해군기지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약 46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은 또 처음으로 합동해상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 분쟁해역 순찰활동에 나설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이 같은 군사협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랜 사회주의 우방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분열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트남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베트남의 독립영웅 호치민과 현대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친선관계 그리고 양국 간 유사한 정치체제를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당, 국가, 국민들은 견고한 신념으로 서로 돕고 손을 맞잡아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맹독성 겨자가스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화학무기감시기구의 한 관계자는 시리아 마레아 지역에서 지난 8월 전투 도중 겨자가스가 사용된 사실을 전문가들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누가 겨자가스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학무기감시기구는 최근 몇 달간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화학무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가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병원 미군 공습에 관한 자체 조사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는 보고서에서 공습 당시 병원 시설 안팎에 무장반군이 없었다며 병원이 공격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토퍼 스톡스 국경없는 의사회 사무총장은 어제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병원 내부의 처참한 모습은 이번 공격이 살상과 파괴를 목적으로 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존 캠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국경없는 의사회 대표들과 만났다며 미국은 사상자 신원 확인과 자체 조사 등에서 의사회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프간 쿤두즈의 국경없는 의사회 병원은 지난달 3일 미군의 공습을 받아 의료진 13명과 환자 10명, 그리고 아직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7명 등 적어도 30명이 숨졌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달 말 파리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회의를 전후해 약 한 달간 국경 통제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베르나르 카주네브 프랑스 내무장관은 오늘 이번 국경 통제는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열리는 기후회의에 대비해 광범위한 보안 조치의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또 유럽으로 대거 유입되는 난민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국경 폐쇄를 허용하는 법률을 제정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6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2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8.25 남북 합의 이후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북한에 세 차례 제안했지만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식 소개됐습니다.
There is a largely shared concern on these seriou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북한은 전면 거부한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 기온은 0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 바다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1.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한국 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 부위원장을 비롯한 한국 국민 2명에 대한 개성공단 출입 제한 조치를 이틀 만에 철회했습니다. 북한은 출입 제한 조치를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통일부에 따르면 북한은 5일 오후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공식 입장으로 한국 개성공단관리위원회 직원 2명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해제하겠다고 구두로 통보해왔습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가 북측 총국이라는 반대하고 한국 정부만 대변하고 있다는 이유로 북한이 일방적으로 방북 불허 조치를 취한 지 이틀 만입니다. 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입니다.
개성공단 관련 모든 문제들은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하며 다시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북한은 두 사람에 대한 출입 제한을 통보할 때와 마찬가지로 출입 제한을 철회한 배경에 대해서도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번 출입 제한 조치가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현안 때문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사정에 정통한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이 출입 제한 조치를 통보해온 최상철 부위원장의 경우 최근 토지 사용료 문제를 두고 북측 총국과 언쟁을 벌인 것으로 안다며 일종의 항의의 표현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통일부 출신인 최 부위원장은 남북회담에 정통한 인사로 개성공단 관리위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임금과 세금 등 개성공단 현안에 대한 북한과 협의에 관여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이틀 만에 최 부위원장에 대한 출입 제한 조치를 철회한 것은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막고 관리위원회와 협상을 벌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한국 정부의 출입 제한 철회 요구를 받아들인 것은 8.25 합의 이후 조성된 남북 간 대화 흐름을 깨뜨리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남북한은 지난 2004년 공단 조성 당시 10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토지 사용료를 북측에 지불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남북 당국은 조만간 토지 사용료에 대한 공식적인 협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 토지 사용료를 최대한 많이 받으려는 북한과 입주기업들의 부담을 고려해서 토지 사용료를 가능한 한 줄이려는 한국 측과의 신경전이 예상됩니다. 북측은 현재 분양가의 5에서 10%를 토지 사용료로 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입주기업들은 분양가의 1% 정도가 적정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개성공단 입주기업 관계자는 북한이 처음에 분양가의 10%를 요구했지만 이는 너무나 부당한 액수라며 입주기업들은 한국의 토지 재산세에 준하는 수준으로 토지 사용료를 납부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앞서 남북은 토지 사용료 문제와 별도로 올해 2월부터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들의 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놓고 6개월간 갈등을 겪다 지난 8월 최저임금 5% 인상에 전격 합의했습니다. 한편 방북 제한 조치가 철회된 최 부위원장과 관리위원회 직원 한 명은 오는 9일 개성공단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한국 정부가 8.25 합의 이후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세 차례 제안했지만 북한이 응하지 않고 있다고 한국 통일부가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21일 홍영표 통일부 장관 명의로 북한의 김양건 노동당 비서에게 통지문을 보내 당국 회담을 위한 예비 접촉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틀 뒤 전단 살포와 북한 인권법 제정 논의 등을 거론하며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사실상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같은 달 24일에 이어 지난달 30일에도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려 했지만 북한은 수령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남북은 지난 8월 25일 고위급 접촉을 갖고 이산가족 상봉행사 개최와 민간 교류 활성화 그리고 당국 회담의 조속한 개최에 합의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을 강조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회원국들에게 공식 소개됐습니다. 북한은 결의안을 전면 거부한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룩셈부르크 대표부의 실비 루카스 대사가 5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의 취지와 주요 내용을 소개했습니다.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대신해 결의안을 소개한 루카스 대사는 많은 유엔 회원국들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re is a largely shared concern on these serious and systematic human rights violations.
많은 나라들이 북한에서 계속 자행되고 있는 중대하고 조직적인 인권 침해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카스 대사는 특히 북한에서 정부 최고위 당국자들에 의해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을 가능성이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내용에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COI 보고서는 북한에서 인권 침해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는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루카스 대사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올해 북한인권결의안은 북한의 인권 침해에 대한 책임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is present draft resolution therefore encourages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the needed
결의안은 안보리가 북한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 ICC에 회부해 인권 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루카스 대사는 이어 북한 당국에 주민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유엔의 관련 결의들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에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방북을 허용하는 등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유엔의 노력에 협력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루카스 대사는 또 이번 결의안이 북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를 바란다면서 결의안에 대한 폭넓은 지지를 당부했습니다. 반면 이날 회의에서 북한 외무성의 최명남 보국장은 결의안을 작성한 유럽연합과 일본을 비난했습니다.
Despite continuing efforts on the part of the DPRK for dialogue and cooperation,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 최고 대표와 유럽연합 인권 특별 대표를 초청하는 등 인권 분야에서 대화와 협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럽연합과 일본이 결의안을 상정함으로써 대결을 촉발시켰다는 주장입니다. 최 부국장은 인권 분야에서 대결은 진정한 대화, 협력과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유엔 결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유럽연합과 일본이 공동 작성해 지난 30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에 상정한 이번 결의안에는 5일 현재 56개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은 오는 16일에서 20일 사이에 제3위원회에서 표결이 실시되고 유엔 총회에서는 12월 둘째 주나 셋째 주에 표결이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미 국무부의 톰 말리노프스키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차관보가 대북 정보 유입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지난 2일 자신의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트위터에 탈북자 출신인 김성민 자유북한 방송 대표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말리노프스키 차관보는 김성민 대표처럼 정보의 굶주린 북한의 새로운 소식이 자유롭게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7년 탈북한 김 대표는 2004년부터 서울에서 대북 단파 방송국인 자유북한 방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서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노동담당 부차관보도 지난주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서 대북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특히 이런 정보 유입을 통한 시민사회 형성을 위해 탈북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이 끝난 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대일 외교 현안으로 부쩍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유엔 등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공세를 희석시키려는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완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5일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기자와의 문답에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일제가 한반도 강점 기간 동안 조직적으로 감행한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변인은 특히 최근 한일 정상이 이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기로 한 데 대해 이런 범죄 행위는 특정 피해자하고만 얼렁뚱땅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며 북한도 포함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일본이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고 배상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의 이런 입장 표명은 북한 내 인권 유린 실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엔에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인권 공세에 물타기를 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의 북한대학원 대학교 양무진 교수는 북한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그동안 한일 간 현안이 됐을 때 간헐적으로 입장을 밝힌 정도였지만 이번에 외무성이 직접 나서 이 문제를 거론한 것은 유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주도적으로 제기해온 일본을 압박하려는 전술이라고 풀이했습니다.
국제사회의 북한 인권 문제를 희석시키면서 일본의 위안부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닌가를 보여지고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한일 간의 와해, 더 나아가서 그 위안부 부과를 통해 가지고 남북 공조에 의해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그런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분석합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북한의 이런 공세적 태도는 특히 최근 서울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즈음에 두드러지게 나타났습니다. 정상회담 당일인 2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일본이 지난날 수많은 여성을 성노예로 끌고 간 범죄에 대해 사과는 고사하고 사실을 덮으려고 한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달 27일 조선중앙통신은 유엔 주재 일본 외교관이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해 사죄와 배상을 하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도전해 이미 정리된 일이라고 주장했다며 일본이 과거 청산을 회피하는 한 국제사회로부터 버림받을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남광규 교수는 북한의 위안부 문제 제기가 한일 정상회담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 국민들의 반일 정서를 이용해 박근혜 한국 정부를 압박하려는 계산이 깔려있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문제의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를 가속화하자는 합의가 있었지만 이에 대한 한국 국민들의 의구심을 최대한 활용해 남남 갈등을 증폭시키려는 의도라는 설명입니다.
만약에 이게 일본으로부터 위안부 문제에 대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은 결국 이제 박근혜 정부의 잘못으로 이렇게 몰아붙일 수 있는 비난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국내적 여론이 형성되어질 수 있거든요. 뭐 이런 부분을 좀 더 격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로서 갑자기 위안부 문제를 가지고 제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죠.
현재 북한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얼마나 생존해 있는지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에선 지난 2005년 당시 83살의 박영심 할머니가 일본의 자유기고가를 통해 17살 때 중국 난징의 금수로 위안소로 끌려가 약 3년간 하루에 30여 명의 일본군들로부터 성노예 생활을 강요당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에도 상당수의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지만 일제강점기에 일본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영남 쪽에서 부녀자가 많이 끌려간 점으로 미루어 한국보다는 많지 않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는 200여 명이 위안부 피해자로 등록돼 있고 이 가운데 47명이 생존해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올해 세계에서 46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됐습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한 잡지의 분석인데요.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고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세 번째로 꼽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경제 전문 잡지 포브스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올해 세계에서 46번째로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선정했습니다. 포브스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는 녹슬어가는 은둔의 왕국에서 이론상 2,500만 국민을 다스리는 절대 권력을 갖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이 군부 지도자들과 권력을 얼마나 나누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잡지는 확실한 것은 김정은이 무력을 앞세워 위협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점이라며 지난 9월 북한은 장거리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추정되는 로켓 발사 계획을 발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제1위원장은 지난해에는 49위, 2013년에는 46위, 2012년에는 44위에 꼽혔습니다. 이 잡지가 선정한 2015년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74명은 경제 자원과 권력의 범위,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 수 등을 고려해 이루어졌다고 포브스 측은 밝혔습니다. 올해 32살인 김 제1위원장은 선정된 74명 가운데 두 번째로 젊었고 가장 어린 인물은 31살로 사회 연결망 서비스인 페이스북 창업주 마크 저커버그입니다. 한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년 연속 포브스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에 올랐습니다. 이 잡지는 푸틴 대통령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고도 책임을 면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진 몇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라며 그가 크림반도를 병합하고 우크라이나에서 대리전을 치러 국제적인 제재를 받았음에도 지난 6월 지지율이 사상 최고인 89%를 기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위는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로 지난해 5위에서 크게 상승했습니다. 포브스는 메르켈 총리가 시리아 난민 사태와 그리스 경제 위기 대응에서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보다 한 계단 떨어진 3위에 선정됐습니다. 포브스는 경제, 문화, 외교, 기술, 군사 분야에서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오바마 대통령 개인은 임기 마지막 해에 접어들면서 영향력이 줄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4위는 프란치스코 로마 가톨릭 교황, 5위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꼽혔습니다. 한국인으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33위,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40위,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43위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인 김용 세계은행 총재는 45위에 선정됐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 정책이 기존의 일회성 지원에서 개발 도상국에 대한 공적 개발 원조 방식으로 변화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홍 장관은 오늘 한국 국회에서 열린 제2회 대학생 리더십 아카데미 특강에서 대북 지원은 실질적으로 북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이에 따라 표현도 지원이 아닌 협력으로 바꾸고 있다며 개발 협력과 같은 개념으로 북한 주민들을 보다 잘 살 수 있게 만드는 쪽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장관은 그 예로 쌀이나 비료를 직접 지원하는 대신 마을 단위로 비닐하우스 경작을 지원하는 사업이나 식량과 위생,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녹화 사업 등을 들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원칙을 지키려는 미국의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미중 간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원칙을 지키려는 미군의 움직임이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라며 미중 간 무력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고 밝혔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5일 말레이시아 국방장관과 함께 남중국해에 있는 미 항공모함 티어도어 루즈벨트 호를 방문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런 이례적인 움직임은 지난주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중국 인공섬의 시비에리 안쪽 수역에 처음 진입하면서 미중 사이에 긴장이 높아진 가운데 이뤄진 겁니다. 카터 장관은 이번 방문이 지역 안정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상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역의 안정을 해치는 세력이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중국 외교부는 항행의 자유를 구실로 남중국해 군사화를 강화하면서 다른 나라들의 주권과 안보 이익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에 반대한다며 미국을 비난했습니다. 길이 3,000km, 너비 1,000km에 달하는 남중국해는 전 세계 해상 교역량의 30%가 지나는 요충 지역입니다. 게다가 풍부한 지하 자원까지 매장돼 있어 영내 국가들 사이에 영유권 분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하지만 중국이 미국과 주변국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 매립 공사를 강행하며 인공섬 조성을 계속하자 미국이 최근 대응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어떤 나라도 힘으로 일방적인 행사를 해서는 안 되며 모든 분쟁은 국제법 준수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벤 로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 부보좌관은 지난 2일 워싱턴에서의 연설에서 미국은 항행 자유의 원칙을 고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We will uphold the principle of freedom of navigation.
로즈 부보좌관은 남중국해엔 미국의 이익이 있다며 항행의 자유 보장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 이 지역에서 추가 행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당국자들이 지적하는 항행의 자유 원칙은 중국이 비준한 유엔 해양법 협약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은 자연섬의 12해리 안에 대해서는 해당국의 영유권을 인정하지만 사람이 살 수 없는 산호초나 이런 곳에 인위적으로 만든 시설에 대해서는 영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해 5월부터 베트남과 가까운 스프레틀리 섬의 여러 산호초에 매립공사로 인공섬을 만들고 비행기 활주로와 일부 군사시설까지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지역은 이미 1947년 지도에 중국 영토란 사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베트남과 필리핀 등 주변국들은 1940년대 이전엔 중국이 이 지역의 영유권을 언급한 적이 전혀 없다며 중국이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특히 베트남은 17세기부터 스프레틀리 섬을 지배해왔다며 이를 증명하는 역사 자료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로즈 백악관 국가안보부 보좌관은 미국이 최근 항행의 자유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배경엔 두 가지 목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One so that you have a code of conduct between China and the ASEAN Southeast Asian countries to avoid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간의 긴장 고조를 피하고 영유권 분쟁을 다자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 단체인 미국 외교협회의 셀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VOA에 중국이 평화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압박 수위를 높이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중국이 일방적으로 분쟁 도서 지역을 점령하고 군사력을 남중국해뿐 아니라 동중국해, 인도양, 서태평양까지 힘으로 넓히겠다는 의도가 깔려있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항행의 자유 원칙을 행동으로 옮기는 건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미 해군은 지난 몇십 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영유권을 과도하게 주장하는 나라들의 해역에서 항행의 자유 활동을 해왔다고 공식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해양법 전문가인 존 올리버 미 조지타운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VOA에 과거 냉전 시절 미 해군은 소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흑해에 군함 두 척을 보내 분쟁의 해법을 찾은 적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ou may remember that in February 1988, the United States sent two ships.
1988년 미 해군은 소련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전함 두 척을 소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에 보내 항행의 자유에 대한 시위를 했고 결국 이듬해 항행의 권리를 보장하는 잭슨 홀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겁니다. 올리버 교수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최근 미군의 남중국해 움직임에 대해 과민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I think they're overreacting. I think they should treat foreign warships.
지난 8월 말 오바마 대통령이 기후 변화 관련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알래스카를 방문했을 때 중국 해군 함정 다섯 척이 알래스카에서 가까운 베링해에서 작전 활동을 펼쳤지만 미국은 별다른 경고 없이 조용히 넘어갔다는 겁니다. 올리버 교수는 이는 미국이 국제법상 중국 함정들의 항로를 문제 삼지 않기 때문이라며 중국이 미 이지스 구축함의 움직임에 대해 도발이라고 주장하는 건 과도한 반응이라고 말했습니다. 올리버 교수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은 중국의 일방적 태도로 볼 때 과거 미국과 소련이 합의했던 방식이나 국제재판소를 통해 해결하는 길이 가장 빠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미군의 지속적인 남중국해 작전으로 인한 미중 충돌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낮은 것으로 미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중 간의 고위급 대화 채널이 계속 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은 적다는 겁니다. 미국 외교협회 시엘라 스미스 선임연구원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만난 중국 관계자들이 남중국해에서 미군이 작전 수위를 높일 것이라는 것을 미리 예견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I don't think so. In fact, I was just in Beijing last weekend with conversations with Chinese and Japanese.
스미스 연구원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미중 간에 당장 해법이 찾아질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양국 고위급 대화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관리는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 하와이의 민간단체인 동서연구소의 대니엘 로이 안보담당 연구원은 VOA에 미중 충돌로 인한 인명피해 가능성은 있다면서도 미국이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위기를 고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 연구원은 미국과 중국이 평소처럼 서로 오가며 대화로 긴장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하지만 우발적 사고를 막기 위해 서로 자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한국 법원은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 등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살 박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한국 서울중앙지법은 박 씨가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은 인물과 반북 인사 암살을 공모하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아 국가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지난 2009년 11월부터 1년여 동안 북한 공작원의 사주를 받은 김모 씨와 함께 황전 비서 암살을 모의하고 활동비 명목으로 김 씨로부터 미화 약 2만 2천 달러를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기존의 거민정 체제에서 국정으로 전환되는 한국의 새 역사 교과서에 6.25 전쟁 발발은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는 표현이 명확하게 기술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은 역사에 대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며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6.1 한국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고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과 중고등학교 한국사 관련 부분에 6.25 전쟁은 북한에 의한 남침이라는 표현이 들어갔습니다. 교육부가 고시한 개정 교육과정은 앞으로 편찬될 새 역사 교과서에 어떤 내용이 담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자료입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엔 우선 6.25 한국전쟁과 관련해 고교 한국사 과목에서 북한 정권의 전면적 남침으로 발발한 6.25 전개 과정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피해를 살펴본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의 2009 개정 교육과정엔 6.25 전쟁의 원인과 전개 과정, 그 결과를 이해하고 국내외적 영향을 파악해 한반도 평화 정착의 필요성을 이해한다라고만 언급돼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선 일부 역사 교과서에 북한의 남침 사실이 명확히 기재되지 않고 6.25 전쟁의 책임이 남북한 모두에 있다는 인상을 주는 식으로 기술되어 왔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또 현행 교과서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라는 표현은 대한민국 수립으로 변경됐습니다. 보수 성향의 학자들이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이 아니라 건국일이라고 주장해온 내용이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새 교과서엔 또 일본군 위안부와 독도 관련 기술도 한층 보강될 전망입니다. 한국교육부는 새 역사교과서 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를 제시할 국사편찬위원회의 편찬 기준을 이달 말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한국 대통령은 지난 5일 열린 통일준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역사에 대한 뚜렷한 가치관이 없으면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는다면 통일이 되더라도 사상적으로 큰 혼란을 겪을 수 있다는 겁니다.
통일이 되어도 우리의 정신은 큰 혼란을 겪게 되고 그래서 결국 사상적으로 지배를 받게 되는 그런 기막힌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박 대통령은 또 확고한 국가관을 갖도록 하는 게 통일의 시작이라며 역사교과서 국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3일 서울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북한은 한국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관련해 연일 비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외용 웹사이트 조선의 오늘은
한국 보수파들의 파렴치한 역사 왜곡이 북한을 중상 모독하면서 동족 적대감을 고취시키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 역시 현재 한국에선 유신 독재를 찬미하는 현 당국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자세히 보도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지난달에만 50여 차례에 걸쳐 한국 정부의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비난하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김근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 준비되어 있나요?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에 의해 추락했을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베트남이 일본 자위대 함정의 자국 해군기지 기항을 처음으로 허용하기로 했고요. 루마니아에서는 한 유흥업소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가 정부의 부파일을 규탄하는 시위로 번지면서 총리가 사퇴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러시아 여객기 추락 소식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폭탄에 의한 추락 가능성을 언급했군요.
네, 어제 미국의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아직 이번 사고 원인에 대해 공식적인 결론을 내리진 않았다면서도 러시아 여객기에 폭탄이 설치돼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추락한 여객기는 지난달 31일 이집트 휴양지 살름 엘셰이크를 출발해서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로 향하던 중에 이륙한 지 20여 분 만에 이집트 시나이반도 북부에서 추락을 했는데요. 탑승자 224명이 모두 사망한 러시아 사상 최악의 항공 참사입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언급이 나온 것으로 보면 확실하진 않지만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이는데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군요.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락 원인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을 내리기까지 미국의 조사관들과 정보당국도 더 많은 시간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폭탄이 여객기에 실렸을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네.
한편 영국의 데이빗 캐머런 총리는 폭탄에 의한 추락 가능성에 좀 더 무게를 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러시아 여객기가 폭탄에 의해서 추락했을 가능성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에 대해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캐머런 영국 총리와 통화를 했다는 보도도 나왔네요.
네, 두 정상이 전화로 의견을 교환했다고 하는데요. 캐머런 총리는 영국에 가지고 있는 우려와 함께 앞서 이집트 현지에서 영국으로 가는 여객기들의 운항을 중단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러시아 크렘린궁은 통화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고요. 두 정상이 앞으로 대테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만 밝히고 있는데요. 러시아 정부는 여전히 이 폭탄에 의해 추락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미국과 영국의 정보당국 발표에 대해서도 성급한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된다고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러시아도 이 폭탄 테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고 있죠.
그렇습니다. 게다가 오늘 러시아 고위 당국자들은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공항 보안 조치를 강화할 가능성을 내비치고 있는데요.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총리는 외국 공항에서 보안 조치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특히 알렉산더 보트니코프 연방 보안국장이 확실한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이집트로 향하는 러시아 여객기의 운항을 중단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도 있다 이렇게 바라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러시아 정부가 어떤 조치를 취할지 주목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러시아도 이 테러 가능성에 긴장을 바짝 하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 세력 ISIL의 이집트 지부가요. 이번에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직후에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시리아 군사 개입 결정을 비난하면서 여객기 테러는 러시아군의 시리아 공습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을 했는데 만약 사실이라면 이 추가로 비슷한 이 테러 공격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긴장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ISIL은 아직까지 이번 여객기 추락이 자신들의 소행이라면서도 확실한 증거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자, 미국과 영국이 이 폭탄이 설치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이유는 이 감청을 통해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렇습니다. 양국 정보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정보를 획득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감청으로 확보한 내용을 통해서 ISIL이나 혹은 연계 조직이 러시아 여객기에 미리 폭탄을 설치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런 가운데 영국 언론들이 오늘 이 영국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영국 정보당국이 시리아와 이집트 ISIL 조직원들 사이에 대규모 통신 내용을 가로챘는데, 여기에 이륙 직전에 수화물 속이나 혹은 수화물 위에 폭탄을 올려놓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네.
영국은 이를 미국 정보당국과 공유를 했는데요. 미국도 별도로 ISIL 조직원들의 관련 통신 내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하지만 이런 정보를 러시아나 이집트와는 공유를 하지 않았나 보죠?
예, 미국과 영국이 이제 서로 그동안의 테러 관련 정보를 공유해 왔는데요.
예.
영국은 이후에 이번 여객기 추락 원인 조사에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이집트 당국은 이 영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우려에 대해서 확실한 결론이 날 때까지는 공개하지 말 것을 요구를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영국 정부가 공식 발표를 하고 이집트 현지에서 자국을 오가는 여객기 운항을 중단하는 조치를 취한 것인데요. 이에 대해서 이집트 정부는 영국 정부의 조치는 성급한 것이라면서 실망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었습니다.
네. 자, 이집트 정부가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이유는 아무래도 자국 관광 산업이 큰 타격을 입을 거라는 우려 때문이겠죠?
그렇습니다. 이집트 경제가 관광 산업에 크게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 몇 년간 정치적 혼란으로 관광 산업이 크게 침체됐었고요. 이제 최근에야 회복되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여객기 추락 사건으로 더 큰 타격을 입게 됐는데, 이번에 러시아 여객기가 이륙한 샤름 엘셰이크도 유명한 휴양지고요.
예.
당시 여객기에 탑승했던 이 200명이 넘는 러시아 승객들 대부분 이집트에서 휴가를 보내고 토요일 오전에 러시아로 귀국하던 중에 변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이 폭탄 공격에 의한 추락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영국뿐만 아니라 다른 또 여러 나라 항공사들도 러시아 여객기가 추락한 이집트 북부 상공의 비행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네. 자, 추락한 여객기의 비행 기록 장치와 또 잔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새롭게 나온 내용은 없습니까?
아직 폭탄에 의한 추락인지 확실한 증거가 나왔다는 발표는 없고요. 하지만 그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나온 바에 따르면 이 조사 결과들 그리고 또 미 군용위성에 포착된 강력한 열의 흔적 등을 봤을 때 여객기가 공중에서 보내된 것은 거의 확실하고요.
예.
다만 미사일 등에 요격됐을 가능성은 지금 배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이 공중에서 보내가 됐다면 이 폭탄에 의한 폭발인지 아니면 여객기 엔진 폭발 같은 기체 결함에 의한 것인지 이 여러 가지 가능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이번엔 아시아로 가보겠습니다. 베트남이 자국 해군 기지에 일본 자위대 함정의 기항을 처음으로 허용했다고요?
네, 이제 앞으로 허용하기로 한 것인데요. 베트남에서는 오늘 풍광타잉 베트남 국방장관과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의 회담이 열렸습니다. 양측이 군사 교류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말씀하신 내용도 포함이 됐는데, 베트남이 깜라인만 해군 기지에 일본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면서 일본 자위대 함정이 이제 연료 보급 등을 받을 수 있게 됐고요. 따라서 일본 해상 자위대의 활동 반경이 남중국해에서 더욱 확대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말씀하신 깜라인만 기지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베트남 동남부에서 남중국해를 면하고 있는데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스플래틀 군도에서는 한 450km 정도, 그리고 또 다른 영유권 분쟁 도서인 파라셀 군도에서는 5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베트남의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군사시설이고요. 과거 미군이 사용했던 비행장도 있는데 베트남은 러시아제 잠수함을 이 기지에서 운영하고 있기도 합니다. 베트남이 이렇게 중요한 깜라인만 기지에 외국 군함의 기항을 허용하는 일은 매우 드문데요. 이번에 이제 일본 함정에 기항을 허용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네. 자, 베트남은 이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겪으면서 과거의 적이었던 미국과도 군사 협력을 확대를 했는데 일본과도 역시 협력을 확대하고 있는 모양새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양국이 합의한 군사 협력에는 첫 해상 합동 군사 연습을 실시하고요. 또 군사 장비 개발을 위한 협력 가능성도 모색하기로 했는데 특히 이제 이런 결정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이틀간의 일정으로 베트남을 방문한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어서 더욱더 주목이 됩니다.
네. 자, 중국과 베트남의 정상회담에서도 남중국해 문제가 역시 논의가 됐죠?
그렇습니다. 응엔 푸종 베트남 공산당 서기장은요, 시 주석에게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말고 평화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다고 베트남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두 정상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도요, 해상 분쟁을 잘 억제하고 관리해서 양국 관계의 안정적인 발전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제 해상 분쟁을 억제한다는 건 약간 베트남 정부의 입장,
예,
양국 관계의 발전은 이제 중국이 강조한 그런 입장들이죠.
네. 자, 중국 정부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중국 정부는 이제 시 주석의 이번 베트남 방문과 관련해서 남중국해 문제 갈등보다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국 협력 관계 발전에 더욱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요. 시 주석은 이번 방문이 양국의 전통적 우정을 공고히 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경제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번 방문을 계기로 중국이 베트남에 대규모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고요?
네, 양측이 이번에 사회 기반 시설 건설을 비롯해서 교통과 관광, 철도, 에너지 뭐 여러 분야의 협력 문서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여기에는 중국이 앞으로 5년간 베트남의 학교와 병원 등 사회복지시설 건립에 1억 6천만 달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또 베트남 동북부 고속도로 건설 사업에 3억 달러, 하노이 도시철도 건설에 2억 5천만 달러를 각각 이 낮은 이자율의 차관으로 제공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네.
모든 내용이 다 공개된 건 아닌데 이렇게 공개된 내용만 봐도 상당히 큰 규모의 지원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국은 베트남과 영유권 분쟁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 미국의 이 아시아 중시 정책에 대응해서 주변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넓히고 있습니다. 시 주석이 베트남에 이어서 또 싱가포르를 방문을 하고요. 특히 이 중국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 중인 이 육상과 해상에서의 신실크론도 건설 1대1로 사업,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예,
이 사업을 위해서도 이 베트남과의 사회기반 시설 건설 협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 루마니아의 유흥업소에서 화재로 수십 명이 사망한 참사가 발생했는데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로 크게 번지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급기야 이제 시위가 계속되면서 지난 4일에는 빅토르 폰타 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사퇴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그만큼 이번 화재가 루마니아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큽니다.
네. 자, 어떤 규모로 일어났길래 총리가 사퇴까지 하게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지난달 30일 날 화재가 있었는데요. 루마니아 수도 부쿠레슈티의 한 유흥업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
이곳이 지하 구두 공장을 개조한 시설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이제 헤비메탈이라는 이제 강렬한 록음악 공연이 펼쳐지고 있었고, 관객들의 흥을 돋우기 위해서 폭죽을 터뜨렸는데 이 폭죽이 불이 붙고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지면서 32명이 숨지고 180여 명이 다쳤습니다. 화재 때문에 숨진 사람도 있고 또 이제 탈출하기 위해서 몰리면서 압사한 사람들도 있는데, 이렇게 이제 인명피해가 매우 컸던 데는 당국의 관리 소홀도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부패를 규탄하는 시위로 번진 겁니다.
네. 자, 시위 규모가 굉장히 컸겠군요.
네, 뭐 4만 명 이상 모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이제 화재 발생 초기에 당국이 관리 부재의 책임을 숨기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예.
화재 당시 유흥업소에는 수용 기준보다 훨씬 많은 400명이 몰려 있었고요. 또 폭죽도 이제 법적으로 금지가 된 건데 실내에서는 아무런 제재가 없이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이제 말씀드린 대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뿐인 출구로 몰리면서 인명피해가 커졌는데, 여러 가지 이제 측면에서 이런 공연을 펼칠 만한 장소가 아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경찰은 업주 3명을 살인 혐의로 구속하는 데 그치면서 시민들이 이 보다 근본적인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고요. 결국 말씀드린 대로 폰타 총리가 시민들의 분노는 정당하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사실 뭐 이번 사건만으로 사퇴한 건 아니고 앞서서 불법 정치자금 수수, 뭐 탈세 같은 의혹을 받아오다가 이번 일이 이제 결정적인 계기가 됐고요. 또 부쿠레슈티 시장도 사퇴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총리 사퇴 이후에도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총리가 사퇴했지만 루마니아가 이번 기회에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계속 동참해야 한다, 또 시민들이 계속 변화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촉구하는 글들이 뭐 인터넷 등에서 계속 올라오고 있고요. 또 클라우스 이오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도 과도정부 구성을 지지하면서 신임 총리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시민사회와도 계속 협의하겠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구촌 오늘 김근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고 싶으십니까? 지금 손전화로 VOA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세요.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모바일 사이트에서는 VOA 한국어 서비스의 모든 기사와 방송을 여러분의 손 안에 전해드립니다. 또 방송에서는 접할 수 없는 영상 뉴스와 인터뷰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립니다.
비오웨이 뉴스 투데이 내일 북한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6도에서 영상 11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4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에서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1.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 전지역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7도, 낮 최고 12도, 남포 최저 8도에서 최고 12도, 신의주는 아침 최저 5도, 낮 최고 8도, 강계 최저 3도에서 최고 5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하루 종일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해주 최저 11도, 최고 14도, 개성 최저 10도, 최고 13도가 예상됩니다. 함경남북도 양강도, 강원도 역시 흐리고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함흥 최저기온은 3도, 최고 7도, 장진 최저 영하 5도, 최고 0도, 해산 최저 0도, 최고 2도, 원산은 최저 7도, 최고 9도, 청진 0도, 최고 4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도 전해상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물결은 2에서 4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서해도 역시 흐리겠습니다. 물결은 1.5에서 4미터로 높게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모레는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4도, 낮 최고기온은 3도에서 1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먼바다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에서는 1.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에 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로부터 무인기 제작에 필요한 장비와 기술을 취득한 혐의로 중국에 본사를 둔 업체 두 곳과 레바논 업체 한 곳에 대해 제재를 가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지난 2004년 이란에서 처음 무인기를 도입한 이래 이스라엘에 정기적으로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12년 10월에는 이스라엘 디모나에 있는 핵시설을 무인기로 정찰하기도 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와 함께 시리아의 바샤르 알라사드 정부를 지원하며 반군들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원격 조정 무인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애덤스빈 국장은 헤즈볼라는 위험한 테러단체라며 미국은 헤즈볼라에 대한 자금 흐름을 최대한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베트남이 자국 해군기지에 일본 함정의 기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베트남을 방문 중인 나카타니겐 일본 방위상은 오늘 풍광타잉 베트남 국방장관과 만나 이같이 합의했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이 베트남 중부 깜나인만 해군기지에 들러 물자 조달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깜나인만 해군기지는 중국과 베트남이 영유권 다툼을 벌이는 스프레틀리 군도에서 약 46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과 베트남은 또 처음으로 합동해상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해상자위대가 남중국해 분쟁해역 순찰 활동에 나설 경우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일본과 베트남의 이번 군사협력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트남을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이뤄졌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오랜 사회주의 우방국인 중국과 베트남의 관계를 강조하면서 양국 관계를 해치는 어떠한 분열도 물리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오늘 베트남 국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베트남의 독립영웅 호치민과 현대 중국을 건국한 마오쩌둥의 친선관계 그리고 양국 간 유사한 정치체제를 언급했습니다. 시 주석은 특히 중국과 베트남의 공산당, 국가, 국민들은 견고한 신념으로 서로 돕고 손을 맞잡아 나가야 한다며 누구도 두 나라의 앞길을 방해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이집트 휴양지 시나이 반도에 발이 묶인 영국인 수백 명을 본국으로 이송하기 위한 계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집트 당국이 반군 조직이 있는 시나이 반도 상공에 영국 항공편 운항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영국의 저가 항공사 EasyJet사는 이번 운항 중단은 10대 항공편 가운데 두 편만 해당된다며 나머지 항공편들은 오늘 중으로 샤르멜셰이크 공항을 다녀올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은 지난주 러시아 여객기가 시나이 반도 상공에서 추락해 탑승자 전원이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 4일부터 시나이를 오가는 모든 항공편의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한편 네덜란드와 프랑스 등 일부 항공사들이 오늘부터 이집트발 항공기들의 수화물 반입을 금지하고 휴대용 손가방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과정에서 맹독성 겨자가스가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국제기구가 밝혔습니다. 네덜란드 헤이그의 본부를 둔 화학무기 감시기구의 한 관계자는 시리아 마레아 지역에서 지난 8월 전투 도중 겨자가스가 사용된 사실을 전문가들이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누가 겨자가스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화학무기 감시기구는 최근 몇 달간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이 화학무기를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해왔습니다. 국제의료자선단체인 국경없는 의사회도 지난 8월 ISIL이 장악한 이라크 북부지역에서 화학무기 공격을 받은 일가족 4명을 치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가 지난달 아프가니스탄 쿤두즈 병원 미군 공습에 관한 자체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국경없는 의사회 보고서에서 공습 당시 병원 시설 안팎에 무장 반군이 없었다며 병원이 공격을 받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 대변인은 존 캠벨 아프간 주둔 미군 사령관이 국경없는 의사회 대표들과 만났다며 미국은 사상자 신원 확인과 자체 조사 등에서 의사회 측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